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북한의 내일은. 쉬지 않고 학습을 계속하는 것과 중간에 쉬어가면서 학습하는 것. 둘 중 어떤 것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 더 필요할까요? 정답은 중간에 쉬어가면서 학습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쉬고 나면 기억력이 무려 20배나 더 빨라진다고 하는데요. 이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최신 뇌영상 기술을 이용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간격효과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적절한 휴식이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쉬어야 공부도 일도 잘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북한에서는 간고분투라는 말 참 많이 쓰죠. 있는 힘을 다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라 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사람이 수십 년간 이렇게 살면 분명 쓰러지고 말 겁니다. 인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지도자라면 늘 신경 써야 할 부분이겠죠. 북한의 내일은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드립니다. 탈북민 정한을 씨와 함께하는 내가 본 한국에서는 한국의 휴가에 대해 알아보고요. 달려라 세상 밖으로에서는 요리의 천국 중국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노래와 삶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곡 거북이의 노래입니다. 비행기. 내가 본 한국. 탈북민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 시간입니다. 탈북민 정하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늘 씨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오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꽤 오래가 있었죠?
네, 그렇죠. 저는 한 달 살이라고 해서 네. 제주도에서 그냥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네, 놀다가 왔습니다.
제주도에 친척 있는 건 아니죠?
네, 아니죠.
네. 네. 정말 한 달이나 제주도에. 요즘 근데 한 달 살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하고 싶었는데 늘 마음만 있고 못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학생들 방학과 함께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무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떠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하늘 씨와 함께 한국의 휴가를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북한 주민들한테는
생소한
얘기가 네,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항상 일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맞습니다.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은 일과 휴식을 어떻게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에도 여름 휴가 기간이 따로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군대 있을 때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아, 군대에 있을 때도 휴가를 못 가보셨어요?
네, 저는 한 1년 3개월 정도 군 생활을 했는데 하루도 안 보내주더라고요.
와.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북한과 한국은 휴가 제도도 참 다른 점이 많은데요. 이 북한이 원래 사회주의 노동법에 따라 연중 14일의 휴가가 노동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해요.
굉장히 기네요. 네,
14일의 휴가.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를 진짜로 겪어 진짜 휴가를 누리고 왔다라는 사람은 저도 주변에서 못 보긴 했거든요.
네.
이제 한국에 오신 지 꽤 됐으니까 한국의 휴가 제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한국은 그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유급 휴가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휴가 기간에도 이렇게 그 보상을 받으면서 월급을 돈을 받게 되면서 그렇게 휴가를 다녀오게 되고 그 근로기간에 따라서 휴가 일수가 그 달라지게 되는데요. 입사 후 처음에 1년 차 때는 그 입사 후에 1년 차가 되는 날까지 그 주말이나 공휴일 빼고 한 달도 빠짐없이 출근했다고 하면 11일에 그 휴가가 생기게 되고요.
1년에
네, 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에 2년 차가 되면요, 15일의 휴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 3년이 되는 시점부터 2년마다 휴가를 1일씩 더 받게 되는데요. 휴가가 계속 늘어나고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회사에 취직을 한 이후 3년이 되면 휴가일수가 16일 정도, 그리고 5년이 되는 시점에는 휴가가 17일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다만 휴가일수가 무한정, 뭐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최대 25일까지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북한이나 한국이나 법정 휴가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실제 이 날을 다 쓰느냐, 그러면 노동자들이.
네.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북한에 계실 때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노동자, 그래서 일용품, 그 수지 일용품이라고 해서.
네네.
예, 거기서 생필품 같은 거, 그런 걸 만드는 일을 했었죠.
아, 만드는. 네. 그럼 아버지는 그 일주일에 며칠을 일하셨던지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주 6일 정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 그리고 근데 토요일 날에는 나가서 일은 안 하고 청소 정돈하는.
네. 아.
뭐 그런, 우리 뭐 생활총화라든가 뭐 그런 걸 하는 날이죠. 그래서 실제로 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국에서는 지금 7, 8월이 지금 휴가철이어가지고 저희가 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아버님도 휴가 받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놀러 갔던 기억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적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뭐 공장에서 뭐 체육대회를 한다, 아니면 뭐 공장이 어디 다 같이 놀러 간다 하면 직원들끼리 같이 놀러 가서.
네.
가족들이랑 같이 놀러 갔던 적이 있는데 따로 휴가를 뭐 받아서 가족들끼리 간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야유회랑 휴가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야유회를
갔었죠. 야유회를 가셨었던. 네. 건 것 같아요, 보니까.
휴가는 다르죠.
네. 그럼 북한에서 휴가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어요?
아, 휴가라는 말은 북한에 있죠. 들어는 봤는데. 뭐 군에서는 표창 휴가 이런 말이 공식적으로 있긴 해요.
표창 휴가.
네. 그래서
표창 휴가까지는 못 받으셨군요.
아, 그렇죠. 그런 건 못 받아봤고요.
표창 휴가는 어떤 사람들이 받나요, 그러면?
그 열병식 참가한 사람들한테는 보름 정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또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전군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표창 휴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창 휴가 말고 군대에서도 받을 수 있는 휴가가 또 뭐가 있나요?
최근에는 그 물자 구입 휴가라고 해서요.
아.
돈
얻어오라고?
네, 부대에다 돈 갖다 주고.
네.
그리고 뭐 가서 한 달씩 쉬다 올 수도 있어요.
아, 군인이 그럴 수도 있어요?
최근에 그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 실합니까?
실합니다.
아, 군인이 군부대에다 돈을 갖다 놓으면 휴가를 준다고요? 집에 가서 쉴 수 있다고요?
맞아요.
이거 너무 부익부 빈익비고 뭐 자본주의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런 군인들이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아.
돈 없는 군인들은 못 가고.
그렇군요. 아니, 휴가가, 이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휴가가 사실 즐거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못 가고, 혹시 군대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진짜 억울하거나 화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 군에도 솔직히 그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1년에 15일의 휴가를 주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가는데 일주일 걸리고 오는데 일주일 걸리는데.
맞아.
못 가죠.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이 교통편도 좀 이렇게 원활해야 어디를 가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렇죠.
이렇게 답답한 환경에 살다가 왔으니까 그 하늘 씨는 여기 와서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죠? 휴가 때마다 뭐 하세요, 주로?
저는 그게 한이 돼가지고.
아, 한이 돼가지고.
네. 전 주로 휴가 때라기보다 좀 이렇게 방학 철이죠.
이제. 네. 아직은 직장인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7, 8월 그리고.
네.
뭐 1, 2월 이때 가장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 동해바다도 굉장히 좋고.
네.
이번에는 뭐 제주도 가게 되는데.
네.
사실 원래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저는 해외여행 많이 다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어디 가보셨어요?
제가 그거 다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길어가지고.
아, 그렇게 많이 갔어요?
네, 한 14개 국가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14년은 안 됐잖아요, 아직 한국 온 지.
네.
그러면 1년에 한 두세 개 국가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네.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셨네요.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그 중에서 어디를 제일 좋았어요?
저는, 미국. 네, 이런 들으시는 분들이 또 뭐라고
미제국주의를.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미국이 제일 좋았고요.
미국이 뭐가 좋던가요? 어땠나요? 우리가 북한에서 사실 미국에 대한 좀 반미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가본 미국은 받았던 교육 내용하고는 어떻게 좀 갔던가요? 다 많이 다르던가요?
LA 쪽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로스앤젤레스.
네, 로스앤젤레스 쪽에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 해변에서 서핑을 했었거든요.
서핑이라고 하면 파도에 이렇게 판때기 같은 거 놓고 파도를 타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거기서 만났던 분이 그 강사분이 그 미국인이었는데 미국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북한에 들어가서 서핑을 북한에 가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위직 간부들한테.
아 진짜요?
네, 그런 사람을 거기서 만났어요.
어머.
되게 신기했었고, 근데 그분도 사람들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고, 네. 예, 양코베기들 아니고.
맞아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변도 굉장히 아름다웠었고 사람도 좋고, 그래서 여름에는 또 모기도 없더라고요 거기는. 네. 그래서 아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좀 모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싶다는 건 좀.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아, 그만큼 모든 게 다 좋았군요. 네,
맞습니다. 단 아쉬운 게 있다면 네. 음식이 좀 짠 거. 아, 그것 빼고는 다 괜찮았어요.
다 좋았어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사실 저는 북한에서 서핑하는 거 한 번도 저도 동해바다 출신이거든요. 동해바다도 파도가 세고 네. 그런데 동해바다에서 서핑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간부들은 그렇게 미국 놈들하고 우리한테는 교육을 시키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배우고 그랬네요.
네, 그걸 들으면서 그분한테서 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들어갔는데 자기가 미국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경계를 하더니
네.
결국엔 물은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준다고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가르쳐주니까 네. 결국엔 네. 그 사람들도 다 마음을 열고 그 미제국주의 말을 쓰더래요.
아, 영어를 쓰면서 네.
아주 친절하다고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그렇군요. 참 북한은 우리도 북한에 살다 왔지만 또 다른 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살다 온 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각양각색의 그 사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휴가 문화를 참 제대로 즐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국의 휴가 문화 얘기하자면 요즘 또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서 변화된 휴가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코로나 시대 들어와서 휴가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본 적 있으세요?
많이 봤죠. 친구들 보면 뭐 어디 원래는 해외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네.
다양하게 해변이라든가 그런 데 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주로 이런 호텔, 좋은 호텔을 예약해서 거기 가서
네.
뭐 호캉스라던가 뭐 그런 걸 즐기는 친구들도
네.
있고 아니면 많이 못 모이니까
네.
친구들끼리 그냥 집에서
집에서
친구들 한두 명 불러서 같이 홈파티 하는 친구들도
네.
있고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 노는 게
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그런 방식으로 새롭게 노는 친구들도 많이 봤었고 것 같고 또 바닷가에 가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약간 실내보다는 그래도 야외가 조금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 캠핑이라 그러죠.
네.
야영도 많이 가시고
맞아요.
그리고 또 휴가하면 무조건 바다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계곡.
네,
계곡에
맞습니다.
가서 또 수박 하나 이렇게 계곡물에 담갔다가
네. 아 근데 들으시는 분들이 그게
네.
아 어디 달나라, 별나라 얘기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북한에서 그 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북한에 휴가까지는 아니에요. 야유회를 계곡으로 가서 뭐 수박 담가
네.
먹거나 과일 담가서 뭐
맞아요.
먹는 경우들은 사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한국처럼 지금 한국의 휴가라고 하게 되면 보통 다들 뭐 짧으면 2박 3일. 길면 뭐 일주일.
그쵸.
뭐 아니면 2주씩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북한에선 그 정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당일 야유회는 많이 즐기시니까
그렇죠.
꼭 한번 그렇게 쉬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휴가가 요즘은 뭐 휴가 별거 있어. 그냥 집에서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네.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휴가지.
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람들마다 다 개성이 있고 자기 취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존중합니다. 그것도 그게 사람들마다 쉬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어디 다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집에서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있는 것도 또 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어떤 휴가든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북한의 상황에 좀 맞는 북한 상황 속에서 좀 몸을 충분히 쉬게 하면서
네.
그 휴가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의 상황에서요?
네, 북한의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 상황을 겪어봤으니까.
솔직히
네.
숙박시설이 어디 뭐 잘 돼 있지 않고 그리고 교통도 불편하고 하니까
네.
북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맛있는 거를 먹는 게 최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맛있는 거 먹는 게
집에서. 예.
어, 그래서 집에서.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네. 북한에서 1박 2일 이렇게는 못 가고 자전거 타고 바닷가 같은 데 가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네, 네.
하루 종일 뭐 수영 치고 뭐 고기 같은 거 좀 잡으면서 도시락 친구들끼리 까먹고
나눠먹고 예.
그리고 오는 게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좋죠. 맞아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방학이 있을 텐데 네. 북한 방학에도 다 못 쉬잖아요. 뭐 또 뭐 조직동원 뭐 해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학생들은 뭐 할머니 집을 가든지 친척 집을 가든지
맞아요.
어디든 좀 빨리 네. 가라. 네. 어, 집을 벗어났으면
맞아요.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좀 어른들은 워낙 그 일이 몸쓰는 일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어디를 또 힘들게 교통편 또 어렵게 해서 가기보다는 하은 씨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좀 푹 쉬면서 좀 가끔은 그냥 좀 맛있는 거 해가지고
네.
좀 배불리 드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북한에서의 휴가 얘기도 한번 잠깐 해보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휴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 얘기도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모쪼록 이번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좀 쉬면서 기운 충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은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듀스의 노래 들으시죠. 여름 안에서.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몇 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중국 경제에 대해 좀 살펴봤고
네.
오늘은 경제 말고 다른 얘기 해주신다고요?
문화나 사회적인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요리입니다.
아, 요리요.
네 발 달린 것 중에는 책상 빼고 다 먹는다.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아.
합니다. 그만큼
네.
다양한 요리가 많은 나라. 사실 흉년에 굶어 죽는 경우도 중국에는 많았나 봐요. 또 절대 왕조 임금이나 지방의 토호들은 엄청 많은 고급스러운 음식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야 되는 요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 거의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조리법을 역사적으로 개발을 해왔고요. 이 때문에 중국 역사에서 요리와 음식이 갖는 지위도 대단히 높았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요리가 가장 많은 나라 하면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네. 저도 중국 여행을 이제 한국 와가지고 처음 가보게 됐는데 길거리에서 파는 벌레 요리도
그렇죠.
정말 많고요.
네.
또 이렇게 좀 좋은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저는 그 상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는
아,
거는
그렇죠,
중국이
그렇죠,
그렇죠.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네,
그만큼
그렇죠.
돌려가면서 짚어야 될 만큼 음식의 종류가
많죠.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아마 북한 주민들도 이 중국의 요리가 얼마나 화려하고 많은지는 대충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만큼 사실 요리가 중요한 나라, 요리가 많은 나라 중국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 요리의 사회적 지위랄까요? 이것을 굉장히 중국에서는 높이 평가를 해왔던 것 같아요. 옛날 중국 왕실의 주방장 그래서 지위도 높았답니다.
아.
심지어 주방장 출신 왕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 그래요?
그리고 중국 한자어에 재상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재상의 재자는 이 집가자 밑에
네.
요리용 칼을 뜻하는 신자가 어우러진 글자예요.
아.
그러니까 왜 요리사가 재상이다? 이런 뜻인데 왜 이런 말이 생겼나 봤더니 고대 중국 국가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국가 행사 중에 하나가 제사였대요. 제사.
아.
그래서 그 제사 때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장은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 국가지만 총리급이었답니다.
아.
그래서 재상이라는 말이 그때 생긴 거죠. 고대 국가 때. 그만큼 중국에서는 요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을 보지를 않고요. 정치 행위. 또는 예술로까지 생각한 것. 중국인들의 요리 철학이라고 합니다.
오,
네.
그렇군요. 요리의 네. 철학이 있군요.
네.
이 중국 여행을 이렇게 할 때 요리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주문하기가 정말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네. 사실 일단 요리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적으면 한 8개, 많으면 한 16개, 심지어 20개까지 주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리를 시키고 먹는 요령을 잠깐 가르쳐드릴게요. 일단 중국 음식은 일단 채소, 육류, 해산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왕이면 한 가지씩 아니면 두 가지씩 이렇게 세 종류를 고루 시키는 게 중요하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찬 음식에서 따뜻한 음식 순서로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네네.
찬 음식과 따뜻한 음식을 같이 균형 있게 시키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 되면 중국에서는 이걸 주식이라고 부르는데 조그만한 밥이나 면을
네.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네.
그다음에 요리 밥을 다 먹으면 끝으로 백주나 황주 이렇게 술을 곁들이거나 차를 곁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정도를 균형 있게 주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요령 중에 하나, 중요한 요령인데요. 가짓수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네.
중국에 처음 가면요. 1번부터 예를 들면 15번까지 나온다, 20번까지 나온다 하면 1번부터 몽땅 다 먹어줍니다.
아.
성실하게 요리를 정성을 생각해서 다 먹어줘요. 근데 한 10개쯤 먹고 배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개 번째는 못 먹을 수
다 못 먹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일단 찬 요리가 먼저 나오고 따뜻한 요리가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네.
찬 요리부터 따뜻한 요리로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저렴한 요리부터 시작해서 비싼 요리로 순서대로 나온답니다.
뭡니까 그러면
그래요.
지금 누군 것만 다 먹고 비싼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요?
열심히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거네요.
처음에는 정말 간단히 조금씩 먹고요.
네네.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열심히 먹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거네. 저도 몰랐어요.
꼭 처음에 열심히 먹다가 마지막에 네. 정말 중요한 요리 때 다 못 먹잖아요.
맞아요.
배불러서 맛을 못 느끼거나.
맞아요. 예. 네. 그렇군요. 이 중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정말 엄청 막 코스 요리로 이거 지금처럼 해가 순서별로 먹는 이런 요리도 있지만 간단하게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침 같은 경우는 뭐 빵 몇 개, 만두 몇 개 이렇게 먹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서민들의 식생활을 보면 또 생각보다 그렇게 또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실용적인 면도 있는데요. 아침에는 대개 만두나 죽을 그냥 간단히 먹는다고 합니다. 여기 만두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찐빵 정도 생겼어요. 속에 속이 없고
속이
그냥,
없어요?
그냥 빵처럼 생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만두라고 해요?
우리로 말하면 꽃빵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찐빵이나 죽을 그냥 간단히 먹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그러고요. 점심때는 그냥 직장 주변에서
네.
구내식당에서 그냥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하거나 양철 밥그릇이나 숟가락 하나 딸랑 들고 이렇게 길게 늘어서 가지고 밥을 한 그릇씩 받아가지고 그냥 대충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만 저녁은
네.
대개 각자의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부부가 동시에 일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집에 와서 그럼 누가 밥하느냐? 설레, 선작 이런 한자어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먼저
귀가하는 쪽이
사람이.
식사 준비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렇군요.
조금 요리를 만들어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되게 합당하네요.
다만 이제 그래도 좀 비교적 자주 이렇게 친지들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식당에서 근사하게 막 요리 한 10개, 15개, 20개짜리 요리를 먹는 경우는 또 자주 있는 편이에요.
자주 있군요.
네, 네.
이 외식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발달됐다라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보니까 이렇게 지역별로도 음식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요리가 워낙 많고요. 또
네.
워낙 크잖아요. 땅이. 그러다 보니까 요리도 크게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크게 네 지역으로 요즘에는 구분한다고 하네요. 북쪽,
네.
서쪽, 남쪽, 동쪽.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
크게 구분을
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경 요리, 그다음에 광동 요리, 상해 요리, 사천 요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네요. 남탐, 북함, 동남, 서랄. 이게 지금 한자어인데
어려워요.
그 요리의 맛의 특징을 한자어로 짤막하게 서술해 놓은 건데요. 남쪽 요리는 담백하고
네.
북쪽 요리는 짜다. 그리고 동쪽 요리는 새콤달콤하고 서쪽 요리는 맵다. 이렇게 맛의 특징을 한자어로 표시해 놓은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북경 요리는 어떤 특징이 있고 대표적인 요리는 어떤 것들인가요?
북경 하면 사실 원나라 때 수도였고 명나라 때 수도, 청나라 때 수도 이렇게 큰 3대의 수도였고요. 중국의 그래서 국가 요리라고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요리들이 많은 곳이 이제 북경 요리라고 하는데요. 좀 춥잖아요. 또 북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기름기를 많이 사용한 음식이 많고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화력 강한 불에
네.
튀기는 요리, 또 볶는 요리가
네.
이 북경 요리의 일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궁중 요리가 특히 발달을 했어요.
아, 고급 그랬겠네요.
요리가.
네.
면, 만두, 육류 요리가 대표적인데요. 유명한 요리로는 북경 오리구이, 그다음에 해삼조림, 쇠고기 숙주볶음, 돼지고기 짜장볶음, 뭐 케첩 대하 등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궁중 요리 가운데 만한전석, 한자어로 만한전석. 만은 청나라,
네.
한은 명나라, 전은 원나라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나라, 원나라, 그다음에 명나라의 중요한 궁중 요리는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만한전석이라는 네. 건데요. 가장 간략하게 대표 요리만 하면 30가지 음식이고요. 많게 나열하면 180가지 정도 요리를 사흘 동안 먹는 겁니다. 이게 궁중에서 대접하는 만한전석이에요.
네.
오늘날 이 만한전석이 좀 비싸긴 하지만 네. 일반인들도 맛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맛은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은 이 대장금이 만한전석 요리에 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것도 알고 봐야지 저도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죠.
대장금.
근데 3일 동안 음식을 먹는다니 정말 놀랍긴 하네요.
아니, 중국인들이 근데 네. 점심 식사도 그렇고 좀 식사 시간이 길다고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얘기도
네.
많이 하면서 예, 식사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180까지나 되는 이 궁정 요리 먹어보고 싶습니다. 바닷가 쪽인 상해는 아무래도 해산물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상해는 남경, 상해, 양주, 소주 주로 이제 중부지방 대표적인 요리인데요. 양자강 유역에서 나오는 풍부한 해산물하고 곡식 이걸로 이제 요리를 만든답니다.
네.
그 지방 특유의 기름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맛이 비교적 담백하고 대신 기름기는 조금 많은데요. 진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대표 요리 진주완자, 개볶음, 생선찜, 삼선볶음국수. 삼선이라는 건 아마 해물볶음국수 이런 것들이 유명한가 봅니다. 근데 어쨌든 좀 담백한 해산물과 곡식 요리를 맛보고 싶다? 그러면 상해 요리를 추천합니다.
네. 그렇군요. 상해를 대표님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상해는 못 가봤어요.
저도 상해를
가봤는데요.
못 가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데 아, 내가 상해 요리는 한 번도 못 먹어봤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광동 요리, 이게 네. 광동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요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광주, 조주, 동강 지방 요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요리집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있는데
예.
여기서 주로 만드는 요리가 바로 이 광동 요리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요리는 바로 이 광동 요리라고
세계인들이
봐야 되겠죠.
중국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 요리가
그렇죠.
거의 광동 요리인
그렇죠.
거네요.
이 16세기 이후에 외국의 선교사와 상인들이 이 광동 쪽으로 왕래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중국의 전통 요리와 서양 요리법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독특한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요리가 세계적인 요리를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미료를 중시하고요. 향기롭고 또 맛은 부드럽고 또 개운한 것이 특징이고요. 해산물 요리에 능하답니다. 그리고 맛이 또 그래도 담백하고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탕수육.
아, 탕수육은 네. 고기에다가
그렇죠.
약간 이렇게 밀가루나 찹쌀가루 같은 걸 살짝
그렇죠.
묻혀서 기름에 튀겨낸 거잖아요.
그리고
소스를
새콤달콤한 소스를 이렇게
양념이죠.
발라서 달짝지근하게 먹잖아요.
예. 맞아요.
팔보채. 다 이런 것들 다 광동 요리들입니다.
네.
전 세계인들이 즐기고 있는.
그러네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광동 요리에 우리가들이 잘하는 음식도 많은데요. 고양이 요리, 파충류 요리, 뱀 같은 거,
네.
도마뱀 요리, 뭐 상어 지느러미 이런 것도 또 이 다 광동 지역 음식들이에요.
네. 네, 그래요. 아, 요리가 다양한 건 좋은데. 아, 네, 요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부감 드는 이름들이
그런 요리도
보이네요.
광동 요리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아까 네 가지로 크게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사천 요리가 남았어요.
네.
사천 요리는 매운 맛이다라고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아까 그 네 개 음식 표현할 때
네.
서쪽은 맵다 이런 표현했는데 네. 바로 여기가 사천 지방입니다. 양자강 상류의 산악지대인 사천, 운남, 귀주 지방의 요리인데요. 내륙 요리의 진수입니다. 그리고 중국 서부 지역의 요리를 대표하는데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향신료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추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소금 많이 절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산악지역이니까 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건조시켜가지고 말린 음식 많습니다. 저장을 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조리 방법 같은 경우는 살짝 볶거나 부치는 음식 많고요. 그다음에 맛술로 이렇게 맛을 내가지고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조리는 음식들 여기 사천지방에 많다고 합니다. 조미료는 당연히 고춧가루, 후춧가루, 생강 많이 이용하고요. 그래서 맛이 얼얼하고 맵고 강한 향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부와 돼지고기 요리가 유명하고요. 삼겹살, 야채볶음, 마파두부가 또 이 사천 음식입니다.
아.
그리고 해물 누룽지탕, 뭐 네. 닭고기 조림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사천 요리에도 좀 익숙한 이름들이 꽤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북한에서도 중국 음식의 영향을 꽤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중국 음식 좀 비슷하게 해서 먹었던
그래요?
게 있는데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양꼬치 음식이
아하,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많이 먹나요?
양을 많이 먹고 그리고 향신료 같은 것도 중국에서 네네. 들어오는 향신료를 이용해가지고 중국 음식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먹었던 네네. 게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마지막으로 좀 네. 북한에서도 먹을 수 있는 북한 분들도 만들어 드실 수 있을 법한 중국 음식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 그래요. 제가 한 5가지 정도 꼽아봤는데 북한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을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아까 북경 요리 가운데 대표적인 요리 북경 오리구이.
아,
이거 일단
오리요?
추천하는데요.
네네.
이게 세계에 널리 알려진 요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오리의 살하고 껍질 사이에 특이하게 이 대롱을 꽂아서 입으로 바람을 넣은 다음에 달콤한 소스를 껍질에 발라서 장작불에 서너 시간 동안 훈제한 요리인데요. 일단 껍질이 과자처럼 바삭바삭바삭합니다.
그렇죠. 예.
달콤하고 바삭바삭한
네.
이 맛이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잘 어울리는 음식인데요. 언제 한번 만약에 중국에 가볼 기회가 있다면
네.
북경 오리구이는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네. 평양에도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평양에 뭐 고급 뭐 호텔이나 고급 식당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는 사실 북한 일반 주민들한테는 네.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오리의 좋은 기름을 다 빼는 음식이에요, 이게. 북한
그러네요.
주민들은 그 기름도
네,
드셔야 되는데
네.
기름을 다 빼가지고 껍질을 먹는 거라
그런데
한번 정말 맛보면 참 좋을 만큼 그 네. 맛있는 음식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또요.
자, 동파육입니다. 동파육. 동파육이라고 할 때 이 동파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정치가인 소동파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소동파라고 하는 사람이 향주 태수를 지낼 때 아름다운 호수, 서호라는 호수가 있었대요. 근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막 호수가 메워지고 막 잡초가 자라서 폐허가 됐는데 농사 지을 수 있는 저수지 구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소동파가 백성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서호를 다시 복구합니다.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호수로 되살려 놓는데 항주 사람들이 이제 소동파가 그렇게 해준 것에 고마워가지고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돼지를 바쳤어요.
네.
그랬더니 소동파가 돼지를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이걸 다 요리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나누어 먹었는데 그 맛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탐복할 만큼.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기 이름에 동파육이다, 소동파의 고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아.
뭐 쉬워요. 삼겹살 있잖아요. 두툼하게 삼겹살을 썰어가지고 끓는 물에 살짝 삶았다가 찬물에 씻은 다음에 파, 술, 간장 이런 걸 넣고 약한 불로 조린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설탕을 넣고 이제 센 불에 한 번 더 바삭하게 해주는 건데 일단 살코기가 촉촉하고요. 쫄깃한 비계살이 둘이 섞여가지고 고기 맛이 아주 야들야들하고 맛있습니다.
아,
여기에 숙주와 새콤한 부추무침을 곁들이면
네.
아주 깔끔하고 개운한 동파육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동파육 만드는 네네. 맛이 비슷하게 나는 방법을 하나 알거든요.
어떤 건가요?
이게 북한 동포분들에게도 말이 나온 김에 소개를 해드리면 돼지고기를 물에다 삶는 게 아니라 콜라랑 간장을
아, 그래요?
네, 3대 1의 비율로 넣어가지고 고기가 잠기게
아 그러면 간도 배고
간도
달콤하기도
배면
하겠네요.
달콤하면서 고기 잡내도 싹 잡아주면서
그렇군요.
약간 그 한약 맛이 나면서
이거 새로운 비법이네요.
동파육의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비법이네요.
혹시라도 요즘 북한에도 이 콜라는 그 설명하시는 말 맞다나 돼지는 콜라 맛을 아직 몰라서 아무 콜라나 써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냥 콜라랑 네. 그 간장을 3대 1의 비율로 섞어서 푹 삶아서 삶을 때 파나 양파 같은 걸 넣어서 같이
넣어서
삶아주면은 또 향긋한 향이 난다고
네.
하니까 그렇게 하면 고기가 야들야들해가지고 정말 맛있거든요.
새로운 비법입니다.
네. 한번 좀 해 드셔보시면 아 요런 맛이 동파육과 비슷한 맛이구나 생각하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양꼬치도 있고 뭐 마파복 두부밥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탕수육. 이거
아,
북한에서 탕수육 많이 먹지 않나요?
아니요.
안 먹나요?
일단 북한은 기름에 네. 튀기는 음식을 많이 많이 못 먹어요. 기름이 일단 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고기를 기름에 튀긴 다음에 네. 건져내가지고 새콤하게 끓인 녹말 채소 소스를 끼얹는 중국 요리거든요.
맞습니다.
바삭한 네. 고기와 달콤새콤한 소스가 네. 어우러지는 맛인데 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탕수육 꼭 권장합니다.
아, 이게 뭐, 안 그래도 맛있는 고기를, 그 기름에 또 튀겨내는데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요. 오늘은 저희가 중국 음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북한 분들에게도 좀 요리 비법 같은 거,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요리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두리안의 노래 함께 들으시죠. I'm still loving you.
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조미영의 북한은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보답 북한에서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반미투쟁 월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북한 당국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침략했다고 선전하면서 국민들의 적개심을 고취시키죠.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6.25 전쟁은 북한이 먼저 한국을 침략한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6.25. 이 전쟁 기간 동안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요. 흥남 철수 작전도 꽤 유명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뒤에 패퇴를 거듭하던 한국군과 미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이후 북한군의 배후를 차단한 뒤 낙동강 방어선을 넘어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압록강 지역과 두만강 방면까지 나아간 한국군과 미군. 전쟁은 그렇게 끝나는 듯 했지만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이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중국군의 인해 전술에 큰 피해를 입은 한국군과 미군은 결국 병력의 열세와 강추위를 극복하지 못해 12월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북진에 나섰던 미 제10군단과 한국군 제1군단에 철수 명령을 내리고 흥남으로 결집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약 10만 명에 이르는 한국군과 미군이 흥남으로 모였습니다. 철수하는 한국군과 미군을 따라 10만여 명에 이르는 피난민들도 흥남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급하게 퇴각하는 순간에 몰려든 피난민을 한국군과 미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민간인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철수했습니다. 당시 미 제10군단의 통역으로 활동하던 현봉학은 에드워드 알몬드 군단장에게 피난민 탑승을 요청했죠. 미국의 에드워드 포니 대령도 함께 설득에 나섰습니다. 병력과 군수 물자를 실으려 계획했던 군단장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막대한 군수 물자를 포기하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피난민 10만여 명을 군함에 태운 거죠. 그렇게 해서 혹독한 추위와 죽음의 공포에 떨던 10만 명의 피난민은 무사히 거제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전투 역사상 최대 규모 민간인 해상 탈출 작전으로 평가되는 흑남 철수 작전. 벌써 67년이 됐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포니 대령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포니 대령의 손자 네드 포니 씨가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정착해 지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그의 아내가 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한국 정부에서 의료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출신의 수많은 민간인을 구했던 미국의 포니 대령. 그의 행동을 잊지 않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다시 그의 가족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조종석의 아로하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